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절이니까 여러분들 일어서 읽더라도 우선 첫째 복잡하지 않다. 두 번째 금방 기억할 수 있다. 세 번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 말씀을 특별히 2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앉아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고린도는 그 당시에 무지무지하게 큰 도시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뭐 뉴욕이나 뭐 서울 뭐 이런 정도, 동경 이런 정도로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왜냐하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적은 인구수 중에서 60만이 넘는 사람이 산다는 건, 그것도 성이라고 성벽을 쌓아놓은 가운데 산다는 건 상상하기가 힘들죠.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에 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잘 사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 보면은 세계 각국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항구 도시라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들이고 종들이에요. 일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만 하면 돈을 벌리는 뉴욕과 같은 데라고나 뭐 할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오니까 우선 첫째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세상에서 그 가지고 있었던 가치 기준이 도덕심이나 질서나 이런 게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야, 꼭 뉴욕 같아. 우리 뭐 뉴욕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게 더군다나 항구 도시라서 항구에서 짐을 날리고 하는 일이 주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끝나면 뭐 하겠어? 술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고 아주 퇴폐적인 정말 타락된 그런 도시예요. 거기다가 거기에서 더 심각한 거는 거기에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자기네 신을 모시는 집이 있는데 그 신인들을 모시는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거룩하거나 또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타락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동성애가 이루어 아폴로 신을 상징하는 아주 예쁜 미동, 그 동상을 만들어놨는데 그 동상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 창녀들이 동성애를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폴로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또 아폴로 신전뿐만 아니라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사랑의 여신, 거기에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1,000명이 넘는 소위 몸을 파는 창녀들이 신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신의 행사를 하는 걸 돕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밤을 같이 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전서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렇게 퇴폐적이고 세속적이고 아주 우상 숭배가 지독한 무질서한 이런 거대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큰 교회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 다른 교회들은 교인이 뭐 20명, 30명 이런 지방 또는 개인 가정교회였는데 고린도만큼은 가정교회도 있지만 아주 공동체가 큰 교회였어요. 정말 큰 대형, 거기다가 이 바울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어쩌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가장 오래된 곳이, 보통 3주 있기도 했고 어쩌면 한 3달 정도 머물렀던 게 전부 다인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고 기도와 눈물로 세웠던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크고도 화려하고 번창하고 좋은 교회고 정말 바울에게 보람이 될 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교회가 말이죠. 전부 파벌과 분이 소위 말해서 편싸움을 해서 세 편, 네 편 갈라져가지고 끊임없이 편싸움을 하는 교회예요. 거기다가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예배가 엉망입니다. 예배가 질서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 맷대로 곳곳에 앉아서 막 예배 시간 떠들어 방언하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질서가 없어요. 예배답질 않아요. 근데 다 뭐 은사를 받았다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질서 있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거기다 이런 일도 있어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하면 떡이랑 포도주가 있는데 먼저 왔던 돈 좀 있고 힘 좀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찬은 저녁과 식사와 똑같았어요. 음식과 빵이 아주 푸짐한데 먼저 온 사람들이 그걸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왔던 사람들이 성찬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괜찮은데 성찬식 하던 먼저 참석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술에 취해가지고 이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만약에 뉴욕의 A교회가 그렇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교회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성적으로 이건 말이 아니에요. 자기 계모와 버젓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아무도 뭐라 하질 않아요. 더군다나 이 모르겠어요. 그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그렇게 많아서 매춘하는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덕이라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 서로서로 위하거나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사랑을 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도들끼리 조금만 부딪히면 무조건 싸우고, 싸우다가 멱살 잡다 안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재판하러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조건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도 좋은가?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한다는데 교회 예배는 무질서지. 서로 받았던 은사를 교만스럽게 서로서로 자랑합니다. 내가 더 신령하다. 내가 더 은혜를 더 잘 받은 거다.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는 교만 때문에 은사가 경쟁이 되고 은사 때문에 그들이 다툽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딱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부활이란 없다.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 전까지 이 땅에 계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편지를 쓰냐면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교인들 중에 여러 명이 교회 대표자들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편지를 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선생님이 오셔서 해결을 좀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요새 말로 붕이 되니까 너무 바울이 기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를 떠났어요.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갔다가 에베소로 다시 다니고 있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겨우 지난 지 3년 정도 지났는데, 교회를 세운 지 3년 정도 지난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서는 바도가 이제 편지를 보는데, 이 편지에 오늘 1장 1절부터 3절이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쓴 것이 바로 오늘 1절,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쓰면은 대략 편지 형식이 딱 정해졌어요. 요즘 같으면은 뭐 사랑하는, 친애하는, 뭐 어떻게 이렇게 쓸 텐데, 그 당시에는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걸 처음에 써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것. 이게 편지의 형식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그 형식에 의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가 편지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소스데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불러주면 소스데네가 그걸 베껴서 아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물론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도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 편지에 들어갑니다. 대단한 거죠.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요. 저는 뭐 이제 성경에 이름이 올라갈 일도 없고, 우리가 정말 이런 이름이 기록이 될까요? 그런데 소스데네가 이름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상당히 믿음이 좋고 바울 사도를 잘 도왔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편지 쓰는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여러분 사도 다 알죠? 사도. 베드로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아, 베드로는 사도예요. 그러면 요한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아, 사도 맞아요. 자, 하나만 또 한 사람, 두 사람 더 물어봐야 되구나. 야고보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면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여러 명이니까. 자, 여러분 그럼 세례 요한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사도는 예수님이 제자로 뽑은 12명만 사도예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사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포스톨로라고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보낸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해서 선택이 돼서 제자로 선택돼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단지 그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도는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에게는 굉장한 이 어떤 책임감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에게는 굉장한 어떤 의무도 있고, 그리고 사도는 소위 공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이걸 꼭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라는 이 직분이, 사도가 굉장히 아주 뛰어난 직분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편지에 보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됐다는 것이에요. 누가 사람이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회에서 총 교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사도를 사도로 보낸다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됐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럼 누구의 사도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 뭐 왕이라든가 어떤 권력자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보낸 그런 사도가 이제 바울인데, 이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사도라는 직분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세워놓은 교회를 가르치고 또 더 많은 것을 갖다 이제 거기다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를 잘못하면 징계도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에 엄청나게 타락해서 교회 같지도 않게 되어버린 이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럼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느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걸 받는 사람이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받을까?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에게 지금 보낼까? 아마 바울은 소식을 듣고 이 집사가 아주 남의 돈 띄어먹었대. 아유, 성이 흔한걸 해야지. 김집사가 뭐를 했대. 괜히 여기서 최집사가 이러면 최집사님이 놀라잖아, 깜짝. 하여튼 이런 교회 안에 잘못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고 2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세 사람의 세 부류의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세 사람이, 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 바울의 고린도 편지를 받을까?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우리 한국말을 한국 성경으로 지금 한번 읽고 두 번 읽었어요, 벌써. 자, 두 번 읽었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보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로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하, 교회로 편지를 보내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로 알게 해요. 지금 고린도전서는 교회로 보내고 있는 편지예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로 보내는 편지이니까 이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울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2절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어디다가 한다고요? 시작! 네, 요 말을 전부 기억을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예요. 교회의 편지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교회는 뭘까요, 오늘날? 교회. 교회가 뭘까요? 아, 십자가 달아놓은 그 예배당 있는데 곳곳에, 아유, 밤에 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지하실에도, 2층에도, 상가에도, 옆에 있는데 교회가 또 옆에 있고, 교회 하면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 당시에 교회라는 개념도 사실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교회라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떤 개념? 세상적으로도, 세상에서도 교회란 말을 썼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란 단어는 예를 들어서 정부나 또는 기관, 저기 이 지방 이제 정부 단체에서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뭘 좀 회의라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모이는 회의,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번에 데모 좀 하자 그러면 싹 모이면 그걸 교회라고 불렀어요. 물론 우리나라 번역이 교회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 저기에도 에클레시아가 있구나. 여기에도 에클레시아가 있구나. 이렇게 에클레시아라고 그냥 불렀던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네가 말 뜻이 바로 불러서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자체가 그냥 에클레시아였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모인 그 모임을 이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른 데가 있어요. 사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많잖아요. 지금 고린도에 보면은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신전들이 그 신전들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에다가 그냥 교회라 하지 않고 중요한 말을 하나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거기다 넣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모였는가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게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쓰게 된 것은 한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의 다른 개모임, 이 여고 동창회 모임 뭐 이런 그런 모임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세상 동창회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 모여있는 그런 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만나고 무슨 돈을 벌고 무슨 일을 만들고 선거를 하고 무슨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사도가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했을 때는 바울사도에게는 매우 뚜렷한 게 있어요. 고린도에 지금 방탕하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질서 없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는데 했던 교회 문에 들어오기 전에서 했던 그들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교회에 올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장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오면서도 아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지, 아 내가 그 집사님한테 뭘 안 준 게 있는데 그것 좀 갖다 주러 가야지,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간다, 오늘 누구 무슨 회의가, 오늘 야 재직교 회의가 있는데 가야지, 오늘 장로 안수식이 있는데 가야지, 오늘 뭐 새로운 뭐 행사가 있나,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쓰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 너희들이 교회 회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 부탁합니다. 아니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 나올 때 아 나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교회는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세우라 해서 세운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속에는 창세부터 구약시대부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세워왔던 그리고 오늘도 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세우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예요. 이 교회는 갑자기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아마 이 말을 들었다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는요, 보세요. 구약의 이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뭐라 부르냐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칼이라 그래요. 칼. 히브리 말로 칼이라 그러는데 그 말을 신약시대 헬라 말로 번역을 했더니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칼과 에클레시아는 같은 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칼이라는 말도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말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이 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1년에 세 번 하나님의 백성 남자들이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을 칼이라고 불렀어요. 그 얘기는 뭐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 백성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구약서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신약시대에 와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역시 내 백성으로 하는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아 내가 뭐 우리 교회는 창립 20주년 됐어요. 뭐 50주년 됐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다면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진 그런 교회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교회예요. 바로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은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 백성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구나. 그리고 세상에서 이방인으로서 살던 사람은 이제 내가 드디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대충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바울사도가 지금 여기다가 그리스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썼을 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이 문장에 들어와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고린도, 이거 냄새 풀풀 나고 썩었고 타락하고 형편없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고린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편지의 첫 번째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통용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교회를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아, 나 교회 선택해서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대요리 문답 읽었잖아요. 유형교회, 무형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고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도 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오늘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잘못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으니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해서 불렀다면은 이건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이건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알았어. 그런데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내 소속이 나눔의 집의 소속이었나요?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들이에요.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소속이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그 소속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신다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이런 교회 멤버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잘것없는 우리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뒤로 넘어가면 1장 바로 뒤에 넘어가면 너희들 부른 걸 한번 가면 봐라. 너희들 육체를 이렇게 보면 너희가 지혜가 제대로 있냐, 능력이 있느냐, 학벌이 좋냐, 가문이 좋냐, 무슨 배운 게 많냐, 너희들이 뭔 존재, 너희들이 천박하고 천하고 없고 비천하고 성경이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을 알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소속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갖다 선택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고린도에서, 뉴욕에서 말이죠. 뉴욕이 뭐 깨끗한 도시인가요? 거룩한 도시인가요? 거기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교회라고 바울이 지금 아마 이 말을 쓰면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거 생각도 하기 싫은 친구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다고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짓 거리들을 보면 이건 도대체가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여러분들더러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그거 당당하게 그 말씀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럴 사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날 선택하고 불러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걸 제발 좀 알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것은 어쩌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의미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돼.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란 건 거룩한 무리라고 한 거룩한 사람들 모임이란 의미거든요.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 자, 여러분 거룩하다가 뭘까요? 아, 저 사람 거룩해. 이런 소리 혹시 들어봤나요? 아, 저기 우리 이 집사님은 굉장히 거룩해요. 이런 말 혹시 들어봤나요? 아유, 우리 권사님 너무 거룩해요. 감히 우리가 쓰지를 못해요. 캐톨릭에서는 이런 훌륭한, 거룩한, 아주 훌륭한 분을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백몇 명이 있다죠, 아마? 성인, 그래서 추대해서 성인하면 성인 반열에 올라가면 그 성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만큼 거룩이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그런 성인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나 성인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인이라고 불려져요. 그들이 말하는 세인트라는 것이 우리를 보고 세인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저기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자들이, 성인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럼 우리는 마땅히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거룩하신 분이야. 아, 참 거룩하신 권사님. 그러면 거룩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뭘 거룩해? 우리는 거룩하지 말아야 되나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예요. 아, 뜨끔하죠. 근데 거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전에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구별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따로 떼어놓았어요. 소위 구별을 했다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따로 그냥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을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자, 여러분들 거룩합니까? 다시 묻을,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은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해요? 아이, 거룩 안 한 것 같아요. 아이, 구별 안 됐어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졌어요? 아, 그래도 이놈은 거룩을 한번 쓰려면은 이게 참 굉장히 좀 찜찜하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가장 위기가 뭐냐면 스스로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판사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판사가 아닌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내 재산이 1억 달러가 넘었는데 아직도 나는 주급 25불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에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거룩이 무슨 겸손해서 난 사실 솔직히 거룩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나 거룩하지 않다고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 누구나가 다 거룩한 존재들이. 자, 여기에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 볼까요? 거룩하게 거룩하여지고.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거룩한. 근데 거룩하여지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라는 건 뭐냐면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이란 말이죠. 거룩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 거룩합니까? 이 얘기는 아,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다. 구별이 돼서 저 세상과는 어제 살고 있던 그리고 그 어제까지 고린도 사람들이 그 이단 우상 숭배하고 거기 신전에 가서 놀고 난잡한 일을 하고 속이고 싸우고 술 먹고 막 별짓 다 하던 그런 행동의 삶에서 내가 구별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동사예요. 그냥 저절로 탁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의 악한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직 거룩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신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동사예요. 동사. 그냥 저절로 되는 거룩이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뚝딱 나왔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세상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대로 이제는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까요? 예배당에 와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거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무질서해진 거? 고린도 교회들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제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란 그런 행동이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거. 저는 이것이 필요. 바울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거룩하여지고란 단어를 가만히 보면 동사이긴 한데 이게 형태가 뭐냐 왈로 형태로 돼 있어요. 이미 거룩하여 졌다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여 져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은 교회는 거룩해진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료형이란 현재 완료돼가지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 거룩하여 졌는데 갑자기 또 거룩 안 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 져서 진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여도 졌고 거룩을 계속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거룩하여 지고란 이 단어에는 처음엔 동사였고 처음에는 완료형이었지만 세 번째는 수동태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 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싶은 분,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습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뭐가 거룩해졌어? 예수님을 난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왜 나를 거룩하게 했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나? 이 말이 굉장히 엄들어요.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거룩해졌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장로님들도 이해를 못해요. 권사님들은 다 이해하시고 집사님들은 다 이해하신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이 이해를 안 되니까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얘기는 딱 한마디로 생각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내 죄를 죄가 있으면 거룩할 수 없고 세상과 다른 세상은 죄 있는 곳이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죄가 없어져야 그들과 구별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죄 있는 내가 어떻게 세상과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런 죄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죽음에다가 우리의 죄를 같이 죽여버렸다. 그리고 거꾸로는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은 너 의로워 예수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의로우심으로 주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의 의식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영혼 속에서 아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내 죄가 같이 죽은 거야. 그런데 나는 다시 살았어.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한테로 옮겨진 거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거룩한 분들이에요. 거룩해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무슨 겸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달라졌다는 그리스도 예수 내가 거룩해진 것을 겸손 떨면서 거룩하지 않은 척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나는 거룩하게 된 사람이 하고 당당하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지금 이 말은 그걸 괜히 쭈뼛쭈뼛하고 겸손한 척하면서 살지 못하니까 왜 못 사느냐.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있게 삽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전에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godlessness, 하나님이 없었어요. godlessness. 지금은 godliness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godliness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있는 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힘이 입어서 지금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이지 방언 받으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그분이 내게 바른 길을 이끌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심정이에요. 너희들 거룩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정말 시궁창에 사는 사람, 옛날 사람처럼 그래 죄에서 사느냐. 너희들은 거룩하여 졌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룩한 상태에 있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너희들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 형편없이 된 사람들, 세상에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악스러운 그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고린도에 있는 이 엑스망나니들아,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에 있는 이 당장 뭐 죽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받은 편지를 보니까 지금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격려 차원에서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제발 그렇게 살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실제 그들은 성도예요. 우리는 우리 죄성이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역시 죄인으로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룩이란 우리가 being, 거룩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자 becoming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란 바로 그런 거예요. 거룩한 존재들이 being 된 상태의 존재들이 있는 곳이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becoming Christian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지금은 그런 존재로 있지만 그들은 거룩하여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을 저는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걸 피부로 와 닿게 절절하게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 거룩하다 이 말을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럼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전과 다르게 사십시오. 구별되게 사십시오. 옛날 세상에서 살던 것과 다르게 사십시오. 구별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갈까요? 세상에 하던 짓 하지 마세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악한 일에 스스로 자기 욕심에 교만에 탐욕에 자기도 모르게 빠졌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의식하십시오.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뉴욕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다. 달라진 존재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존재냐면 오늘 2절에 있는 그 제일 끝에 나오는 거죠.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라는 말이에요. 각 처에서라는 말은 온 우주, 모든 지방, 모든 나라, 모든 곳곳이란 말이죠. 모든 곳에서 우리의 주, 여기서 바울이 우리의 주라고 할 때는 아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소스덴의 둘을 얘기해서 우리의 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은 아차, 이거 잘못 썼구나. 우리의 주가 아니지. 이 주님은 소스덴이나 나를 위한 나의 주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금방 바꿨어요. 또 곧 그 주님은 우리의 주, 그님은 누구냐 하면 곧 저희와 각 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저희와 우리, 자,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을 바꾸는 거예요, 금방.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있든지 예수님의,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교회 가장 중요한, 점점점 하나님의 교회도 너무 중요하고 거룩성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울사도가 교회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요즘에 들으면 주인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요즘에 주인, 종, 또는 주인, 노예,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된다, 주님이 된다는 개념이 우리에게 별로 닿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장님, 종업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주님이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맞질 않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통령, 나, 대통령도 없는 데서는 욕하는데 그것도 개념에 맞질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라는 말을 썼을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느끼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가슴속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살고 있는 고린도의 사람들의 3분의 2가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도 로마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이거나 어느 날 갑자기 돈 많이 번 대부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노예들이에요. 거의 40만 정도가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당수의 성도들은 누구냐? 노예들이에요. 말 그대로 노예들이에요. 항구에서 집 나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주인은 누구냐? 로마 황제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사도가 오늘 말씀하기를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주라는 말,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성도들, 이 노예의 성도들이 아, 황제보다 더한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지,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특징은, 가장 위대한 핵심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말 예수가 주가 되고 있었나요? 성경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연락하고 상하바에서 힘도 받고 그로부터 모든 것을 통제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모든 것이 영광이 오히려 주님께 가야 된다고 하고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서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또 스스로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거룩하게 따로 다르게 살아야 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선택된 자들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오직 위해서 살아야 될 그분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없어지면 오늘날 수 없는 교회들의 모습이 그냥 드러납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한 교회고 주님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목사의 교회, 어느 장로의 교회가 됩니다. 다단계 어느 권사와 어느 장로가 다단계 대장이 되면 그 밑에 폐가 쫙 나눠지는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아요. 내가 우리 조상이 4대째 여기에서 교회를 섬겼으니까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각처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각처 고린도에도 있어요. 에베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도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뭐 교회가 어디에든지 있어요. 뉴욕에도 있어요. 우리 옆에도 교회가 많아요. 바로 이 모든 교회들은 보편적으로 한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주님 대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정말 절체절명의 이런 참된 진리가 우리 속에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또는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지금 현재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대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여기서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나를 주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주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부르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던지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 타락한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교회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교회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정말 피 묻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살아야 될 것,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입술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정말 스스로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Yeah.